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전부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에밀리 오스틴 지음, 성우 유인선 읽음. 내 작은 방엔 수납 공간이 넉넉치 않다. 종이로 된 것들은 다 여기에 처박아 놨었다. 요리를 하지 않으니 당장 위험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나는 서랍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열어보지도 않은 우편물과 신문, 편지 뭉치들을 꺼내기 시작한다. 연체된 고지서들을 뒤적이다가 광고지를 발견한다. 이렇게 적혀있다. 기분이 울적한가요? 네.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한가요? 아마도요. 1919 피치트리 크레센트로 오세요. 무료 정신건강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앞 전신주에 구겨진 포스터가 촬영하게 붙어있다. 고양이를 찾습니다. 미튼주, 7세. 가장 좋아하는 창가에서 낮잠 자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됨. 화재 발생 후 행방불명. 애교 많은 고양이로 이름을 부르면 반응합니다. 고양이가 무사히 돌아오면 살해하겠습니다. 앞벌이 하얀 잿빛 고양이. 그래서 이름이 미튼즈. 손모와 장갑이라는 뜻이었다. 미튼즈? 어두운 덤불을 지나가며 이름을 불러본다. 여기야, 야옹아. 울타리 넘어 뒷마당을 들여다본다. 잔디에 서리가 내려앉아 있다. 미튼즈! 열려있는 차고를 향해 불러본다. 미튼즈 거기 있어? 누군가의 집 현관 아래 어둠 속으로도 속삭인다. 거기 있으면 나와줘, 미튼즈. 1919 피치트리에 있는 건 고딕 양식의 거대한 성당이다. 위압적인 건물 앞 잔디밭에 서서 나는 뒤늦게 성당 전도 광고에 속았음을 깨닫는다. 여긴 무료 상담소가 아니다. 종파가 뭐든지 간에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곳이다. 광고지를 내려다보고서야 이게 수녀님한테 받은 종이라는 걸 알아차린다.
아름다운 건물이죠?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린다. 예상치 못한 목소리의 습격에 놀라 발을 헛디딘다. 남자는 빙그레 웃으며 내게 손을 내민다.
안녕하세요, 제프예요.
나는 숨을 돌리고 대답한다. 안녕하세요, 제프.
만나서 반가워요. 아, 구인 광고 보고 오셨나요?
입을 열고 아니오라고 말하기 직전 멈춘다. 제프가 입은 옷에 하얀 목깃을 본다. 틀림없는 신부님이다. 나는 더듬거린다.
좋아요.
신부님이 손뼉을 친다.
지난달에 주님께서 우리 사무실 직원을 거두어 가셨어요.
사무실에 들어가 앉자 제프 신부님이 말한다. 주님께서 누군가를 거두셨다는 말이 마치 주님이 사람들을 훔쳐간다는 말처럼 들린다.
저런 유감이에요.
나는 너무나 많은 예수상에 둘러싸여 불편함을 감추려고 애쓰며 말한다. 가장 가까이 있는 조각상은 예수가 슬픈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그 애처로운 눈빛으로부터 고개를 돌려 방을 둘러본다. 이 사무실은 바다 거북에 집착했던 9살 무렵의 내 방과 흡사하다. 신부님이 집착하는 대상이 십자가라는 것만 빼고. 나는 거북이 친구 세트와 거북이 포스터, 거북이 봉제 인형을 가지고 있었다. 신부님 책상 뒤쪽으로는 나무 십자가, 금 십자가, 도자기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 사진이 담긴 액자가 뒤섞인 전시용 벽이 드리워져 있다. 내 앞에 놓인 십자가 모양 다과 접시에는 먼지가 수북한 버터 캐러멜 사탕이 담겨 있고 그 옆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린 르네상 스푼 그림이 프린트된 더러운 커피잔이 놓여 있다. 잔에 그려진 예수가 들고 있는 것은 빙고, 십자가다.
고맙습니다, 자매님.
예수가 다른 처형도구로 죽임을 당한 세상을 상상해본다. 단두대 모형의 작은 도자기 장식을 떠올린다. 아이들 침대 머리맡에 걸린 미니어처 올가미, 전기의자 목걸이와 귀걸이들.
그레이스는 이제 주님의 손에 맡겨졌지요.
그가 덧붙인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그저 앞만 바라본다. 캐러멜 사탕을 하나 달라고 해야 하나? 신부님은 자기 손을 손가락에 낀 반지를 본다.
이건 그레이스의 반지였답니다. 그녀를 기억하려고 끼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반지를 본다. 그레이스는 왜 반지를 신부님에게 남겼을까?
자, 그럼.
그가 목을 가다듬는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자리에 지원한 사람들은 모두 뭐라고 해야 하나?
그가 잠시 말을 고른다.
아, 이렇게 말해보죠. 지원자들은 모두 데니스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해가 되나요?
나도 유머 감각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억지 웃음을 짓는다.
모두 수요일에는 버스를 공짜로 탈 수 있었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억지로 웃는다.
아니, 난 말할 처지 아니라는 건 알아요.
신부님이 웃는다.
아니, 내가 72살이라는 게 믿어져요? 그렇게 보여요?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다.
아, 대답하지 말아요.
그가 다시 웃으며 말한다.
그런데 정말로요. 젊은 사람이 와줬으면 좋겠어요. 인터넷을 사용할 줄 아나요?
인터넷을 사용할 줄 아느냐고요? 내가 되묻는다. 그가 끄덕인다.
네, 인터넷을 좀 다룰 줄 아는 사람을 찾고 있거든요. 익숙한가요?
네, 뭐... 대답하려는 순간 그가 손뼉을 친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 귀는 잘 들리고요?
나는 더듬거린다.
정상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신 말씀은 다 들은 것 같은데요.
자, 어린 자매님.
그가 활짝 웃는다.
당신이 바로 우리가 찾던 사람인 것 같네요. 물론 가톨릭 신자겠죠.
네. 나는 말한다. 무신론자 레즈비언임에도 불구하고. 신부님이 책상을 탁 하고 친다.
완벽해요.
KBS 오디오북.
7살 때 여호와의 증인 신도 두 명이 우리 집에 찾아와 내게 세례를 받았느냐고 물었다. 아니라고 하자 그건 우리 부모님이 무신론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들이 무신론자라고 말할 때 목소리를 깔았던 걸 기억한다. 마치 그 단어가 불경한 것처럼. 7살이었던 나는 상스러운 말에 특별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단어를 기억해두었다. 이후 3년 동안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부르며 내가 대단한 독설가라고 생각했다. 선생님이 받아쓰기 시험에서 내게 F를 줬을 땐 혼자 중얼거렸다.
망할 무신론자 같으니.
젬마 이그먼드가 내가 동성애자라는 소문을 퍼뜨렸을 때는 이렇게 받아쳤다.
그 잘난 무신론자 입 좀 닥쳐, 젬마!
엄마가 빨리 잠자리에 들라고 재촉했을 땐 계단 꼭대기에서 소리 질렀다. 나는 피도 눈물도 없는 무신론자 집안에서 살고 있다고. 범죄 현장에서 빠져나오듯 성당을 나온다. 길을 따라 종종 걸음으로 내려가면서 혹시나 신부님이 따라오나 싶어 뒤를 흘깃거린다. 나를 성당으로 낚은 광고지를 여전히 움켜쥔 채였다. 더 이상 들키지 않겠다고 안심할 만큼 멀리 와서야 그곳을 펼쳐본다.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곳이 성당이라는 어떤 암시라도 있었는지 꼼꼼히 들여다본다. 뒤집어봐도 장신용 십자가는 없다. 말똥말똥하다. 잠들지 못한 채로 침대에 누워있다. 한밤중인데 잠이 오지 않는다. 성당과 종교에 대해 숙고하는 중이다. 특히 지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눈을 깜빡인다. 불에 대해, 그리고 불에 타 죽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에 대해 생각을 거듭한다.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꽃을 상상한다. 뜨거운 물집이 터지는 피부도. 마시멜로를 구울 때마다 항상 불이 붙는다. 하얗고 쫀득쫀득한 설탕과 젤라틴이 금빛으로 부풀다가 불꽃에 휩싸이지만 불꽃이 완전히 집어삼키기 전까지는 타지도 검게 변하지도 않는다. 이제 집에서 불이 나면 고양이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떠오를지 상상해본다. 뜨거운 불길이 털 몇 가닥에 붙기 시작하는 순간을 그려본다. 불타는 살갗과 그을린 뼈를 생각한다. 고양이들은 소심해서 쉽게 놀란다. 겁에 질리면 침대 밑이나 옷장 구석에 숨는다. 일어나 앉는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다. 두근거림이 시작되는 걸까? 가슴에 손을 대본다. 심장 박동이 급격히 빨라지는 걸 느낀다. 내 갈비뼈는 새장 같고 심장은 불타는 새 같다. 응급실 앞에 서자 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내가 물리적으로 실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준다. 사람을 안심시키는 통과 절차다. 접수 데스크 쪽으로 걸어간다. 간호사는 내가 오는 걸 보고선 지친 듯 한숨을 쉰다. 간호사는 나한테 짜증이 난 상태다. 내가 건강 염려증 환자라고 생각한다. 자기 시간을 축내고 있다고.
오늘은 뭐가 문제예요?
그녀가 차갑게 묻는다.
심장이 말썽인 것 같아요. 미튼즈!
길가에서 고양이를 불러본다. 차 밑을 보려고 무릎을 꿇는다. 시멘트 바닥이 차다.
미튼즈? 거기 있어? 내 목소리 들리니?
엄마가 가족 사진을 정리하고 있다. 식탁 위에 우리 가족이 찍은 사진 수백 장이 펼쳐져 있다. 엄마는 사진을 연도별로 분류하고 있다. 내 예전 성적표도 식탁 위에 포개어 있다. 같은 상자 안에 보관되어 있었을 것이다. 훑어보니 6학년 전까지는 성적이 나쁘지 않았다. 그때까지 받은 성적표에는 길다는 빨리 배우는 학생이에요. 가르치는 게 즐거운 아이입니다. 같은 평가들이 쓰여 있다. 선생님들은 나를 호기심 많고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이라고 묘사했다. 이런 평가는 6학년 이후로 달라진다. 길다는 학교에서 위축되어 있어요.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운이 없는 아이가 된다. 3학년 담임 선생님은 나를 영재반에 추천했던 반면 7학년 담임은 부진아반에 보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게 특히 눈에 띈다.
여기서 어떻게 저녁을 먹어?
아빠가 사진과 서류 더미를 내려다보며 짜증을 낸다.
얘들아, 너희 좀 보렴.
엄마는 아빠 말을 무시하고 일라이와 내가 해변에 있는 사진을 들어 보인다. 일라이는 물안경을 쓰고 있고 나는 팔에 밝은 오렌지색 물놀이 튜브를 끼고 있다.
너 정신 나간 것 같아.
일라이가 나를 보고 킥킥거린다. 엄마가 찌푸린다.
그런 말 하지 마, 일라이.
우리 가족 모두 완벽하게 제정신이야.
아빠가 말한다. 엄마가 걷는 사진을 받아 들여다본다. 내 통통하고 앳된 얼굴과 일라이의 환한 미소를. 가끔 내가 정말 평생 같은 사람이었는지 궁금해진다. 사진을 뚫어져라 보면서 생각한다. 저게 정말 나일까? 인생의 단계마다 다른 사람이었던 것처럼 기묘한 기분이다. 그때의 나로부터 너무나 달라진 것 같다. 때로는 한 달 전에 나와도 다른 사람 같다. 하루 전, 5분 전, 그리고 바로 이 순간에도.
왜 그딴 걸 그린 거냐, 일라이?
아빠가 말했다. 일라이의 고등학교 미술 전시회였다. 동생 작품은 전면 복도에 전시되어 있었다. 일라이는 죽어있는 자기 모습을 그렸다. 충격적인 유아 작품이었다. 극도로 사실적이어서 멀리서 보고 사진인 줄 알았다. 창백한 밀락 같은 피부. 뜨고 있지만 생기 잃은 눈. 가슴 위에 포개어진 팔. 틀림없이 죽어있는 모습이다. 진짜 잘 그린 그림이야. 내가 입을 뗐다. 디테일이 살아있어서 모공 하나하나가 다 보였다.
어휴, 끔찍하지.
아빠가 내 말을 가로막았다. 엄마가 끼어들었다.
끔찍하지만 좋은 작품이야. 넌 정말 재능 있어, 일라이. 다만 네가 뭔가 덜 병적인 걸 그렸으면 좋겠구나.
네 학교 선생들도 다 보잖아.
아빠가 짜증난 목소리로 말했다.
다들 네가 나사 풀린 애라고 생각할 거라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구나. 실망이다, 얘야.
내가 네 나이였을 땐 일주일에 40시간씩 일하면서 너희 남매 키우고 대출금까지 갚았어.
엄마가 오렌지 피코 홍차가 담긴 커다란 머그잔을 건네주며 말한다. 머그잔을 감싸 쥐고서야 너무 뜨겁다는 걸 깨닫는다. 후다닥 잔을 내려놓는다. 타는 듯한 느낌을 떨쳐내려고 손을 흔들어 보지만 이미 늦었다.
단순한 서점 알바도 못 버티면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러니. 돈 많은 남자 만나 결혼할 생각은 아니지? 예, 엄마는 정말이지.
나 레즈야.
내가 상기시킨다.
그러니까.
엄마가 받아친다.
거짓말까지 해야 하잖니.
거짓말하는 거랑 백수인 거랑 뭐가 더 나빠?
뭐라고?
엄마가 찌푸린다.
도대체 그게 무슨 질문이니?
내가 정직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취업했으면 좋겠어?
다시 묻는다. 엄마가 고개를 젓는다.
내가 바라는 건 너 스스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너도 다 큰 성인이잖니.